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서른여덟 해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예수님이 참된 안식을 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해 갈릴리에 가셨던 예수님은 절기를 맞아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어떤 명절이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명절인가 알기는 어려운데 학자들은 10월에 있었던 초막절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절기가 되면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뭐 각국 도처에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명절을 지켰습니다. 한마디로 이 예루살렘이 축제의 공간이었던 것이죠. 예루살렘 성내가 인산인해를 이루고 왁자지껄하게 떠들고 모두가 절기를 즐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축제와는 뭐 사뭇 다른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2절과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양문은 이 성전의 제사에 사용되는 그런 제사용 양이 지나가는 그런 문을 의미합니다. 베데스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집을 의미하는 바이트와 자비, 뭐 인애를 뜻하는 헤세드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자비의 집, 뭐 은혜의 집, 인애의 집 이런 이름인데요.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못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는 것이죠. 축제 장소인 예루살렘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축제를 마음껏 즐거워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인 그런 공간입니다. 인생의 공고함과 비참함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장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찾아오시죠.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들, 사유로부터 내쳐져서 아무도 관심 두지 않는 그들을 그 축제의 날에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차 있던 도시에서 절망과 고통으로 얼룩진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베데스다 못에서 예수님이 한 병자를 주목하십니다. 여러분, 5절과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어쩌면 그곳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밑바닥 인생, 가장 절망적인 사람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누워서 지낼 수밖에 없었던 사람 같은데 38년 동안이나 누워서만 지냈다라고 상상해보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었겠습니까? 그런 자를 예수님이 먼저 주목하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죠. 인생의 소망이 여기에 있습니다. 가장 비참한 삶을 살던 자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님이 먼저 그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38년 된 병자 같을 때에도,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고 있다 싶을 때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보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알아보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물으신 것처럼 충분히 우리의 삶을 건져내시고 회복하시고 바꾸실 수 있는,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시기 때문이죠. 그 예수님을 언제나 힘껏 의지하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심령과 삶을 회복시키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흥미롭게 진행되어 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얼핏 보면 동문서답 같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면 예 라고 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대답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 병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죠. 더군다나 38년 동안이나 누워서 지내온 환자이니 사실은 자신의 어떤 형편과 처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 것이고 어쩌면 더 이상 낫고 싶다라는 기대도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대답은 낫고 싶다가 아니라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간다라는 것이죠. 상황과 환경에 대한 핑계로 예수님과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갑니다. 여러분, 3절과 4절을 보시면 이 괄호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에 보시면 물의 움직임을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니라. 이 대가로는 이제 성경을 이렇게 필사할 때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는 뭐 그런 구절을 의미하는데요. 물이 움직였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로 말하면 뭐 온천수나 어떤 광천수 같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물이 움직였던 것 같은데, 그런데 그들은 물이 움직이는 것을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이렇게 휘젓는다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일 먼저 물에 몸을 담근 사람은 이 몸이 낫는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아마도 어쩌다 그 물에 몸을 담근 사람이 어떤 효과를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우연이라고 해도 그 자리에 모여있는 많은 환자들에게는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언제든지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지 않겠습니까? 베데스다, 은혜의 집, 자비의 집으로 불려주는 곳이지만 실제로 그곳은 차별과 폭력으로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베데스다 못은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뛰어든 사람의 병을 낫게 해주는, 어떻게 보면 가장 공평하고 가장 공정한 공간처럼 보입니다. 먼저 뛰어들기만 하면 되니 말이죠. 그러나 실제로는 누가 먼저 그 못에 몸을 담글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덜 아픈 사람이죠. 가장 몸을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사실은 자비의 집이 아니라 차별의 집입니다. 공정한 듯 하지만 가장 공정하지 못한 곳이죠. 그리고 물이 움직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비규환이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다 그 못으로 달려들 것입니다. 폭력과 경쟁의 집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에는 참 은혜를 사모하고 기적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1등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들어가야 한다, 이제까지는 같이 누워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던 동병상련의 사람들이 물이 움직이는 그 순간에는 이기고 짓밟아야 하는 동족상장의 어떤 그런 비극으로 바뀌는 현장이 이 베데스다였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가면 내 인생이 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38년 된 환자는 예수님을 이 전쟁 같은 경쟁에서 이길 도움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38년 된 환자도 낫길 원하냐 예수님이 물으셨을 때에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죠. 누가 넣어주기만 하면, 누가 1등 하는데 도움 주기만 하면 내 인생이 바뀔 텐데,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38년 된 환자 같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 다 성공하길 원하잖아요. 출세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남보다 더 앞서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1등 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세상은 신락 같은 그 희망의 문 하나 보여주고 그 문을 통과한 영웅들의 신화를 날마다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우리 같은 사람도,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도, 어쩌면 우리같이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그 문만 통과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부추기죠. 친구도 동료도 가족도 다 버려야 하는, 그래야 통과할 수 있는 그 좁은 문으로 베데스다로 오늘도 우리를 유인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을 그것을 위해서 이용합니다. 예수님이 남보다 앞서기 위한 수단이 됩니다. 차별과 불공평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좀 더 앞서가는 사람, 좀 더 성공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하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냐는 돌아보지 않은 채 그저 성공하기만을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신앙인들도 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면 1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고치신 그 사람을 다시 만나셔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병자들을 다 낫게 하시고 죄 짓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굉장히 독특한 일입니다. 사실 병이 든 것이 다 죄 때문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경우에는 아마도 죄가 병의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다시는 죄 짓지 말라 말씀하세요. 이 사람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는 돌아볼 줄 모르는 사람이죠. 자기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는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저 남 탓하면서, 세상 탓하면서, 아니면 뭐 정부 탓하면서, 나에게 힘만 있었으면, 권력만 있었으면, 나에게 어떤 백만 있었으면, 그때 그 순간에 내가 그 선택만 하지 않았으면 하면서 완고하게 살고 있는 것이죠. 한순간의 운, 우연한 기적을 꿈꾸고 있었던 병자에게 예수님은 죄짓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병이 낫는 것은 어쩌면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죄를 안 짓고 사는 것은 평생토록 애써야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7절을 보시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사실은 믿음을 떠나게 하는 어떤 가르침을 말하는데, 이것을 오늘 본문에 적용시키면 한순간의 요행입니다. 우연한 기적이에요. 남들을 배려하지 않은 어떤 성공 신화입니다. 그런데 경건은 연단해야 하는 일이고 꾸준히 애써야 하는 일이고 남들을 배려해야 하는 일인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공이 아니라 경건이라는 것이죠. 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으며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백만 있으면, 힘이 있으면, 권력만 있으면 내가 성공하겠지라고 생각하는 우리를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굴복시키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런 경건의 삶이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이, 그것이 우리 인생의 사명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런 경건의 삶이 우리로 하여금 안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건이 일어난 장소적인 배경은 베데스다이죠. 그런데 시간의 배경은 언제입니까? 8절과 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8절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굳이 베데스다 못을 찾아가시고 38년 된 병자의 병을 고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논쟁거리가 되고 내일 본문까지 이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데,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는 것에 대해서 그 환자에게 시비를 걸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도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박해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한 후에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죠. 여러분, 오늘이 안식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안식일에 중한 병자를 고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사실은 일부러 그러신 것이죠. 더욱이 안식이 없는 베데스다를 찾아가셔서 굳이 병자를 고치신 것은 진정한 안식이 누구로부터 말미암는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병이 나으면, 남들보다 더 경쟁해서 앞서면, 누군가 내 뒤를 뒷받쳐줄 사람이 있으면 내 삶에 안식이 있겠지, 내 삶이 성공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인생에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시고 보이시는 것이죠. 이 시대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헛된 신앙에 빠져 있습니까? 죄로 물든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참된 평화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합니다. 탐욕의 질주를 그치고 타인을 제치고 밀치고 희생해서라도 나는 살아남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만족해야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만 살겠다라는 욕망을 버려야 합니다. 그럴 때 내 삶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평안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성공을 위해서 질주하는 인생이 아니라 더욱더 정결하고 거룩한 그런 경건한 삶을 우리 인생의 목표로 삼고 저와 여러분이 참된 안식을 주시는 예수 안에 거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